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현재 서너 개 날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폭스 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측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며 서너 개 날짜와 다섯 개 회담 장소가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미북 정상회담 회담장에서 빨리 걸어 나올 수도 있고 회담이 아예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며 누가 알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지명자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한 상황과 관련해 1시간 이상 훌륭한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폼페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3월 말 평양을 비밀리에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회담 장소와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상원이 26일 마이크 폼페오 지명자를 국무장관으로 인준했습니다. 미 상원은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 출신인 폼페오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57표, 반대 42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폼페오는 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0년 하원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특히 폼페오는 지난 3월 말 평양을 비밀리에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미북 정상회담을 조율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명문하는 것이 27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하고 이것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번 회담은 성공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할 수 있다면 이번 회담이 북미 회담으로 이어지는 길잡이 역할을 매우 훌륭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7일 오전 9시 30분께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첫 만남을 갖습니다. 이후 판문점 광장에서 의장 대사열 등 남측이 준비한 공식 환영식을 열고 회담장으로 이동해 10시 30분부터 정상회담을 시작합니다. 이어 오후 회담을 열고 회담이 종료되면 합의문 서명과 발표를 한 뒤 오후 6시 30분부터 양측 수행원이 참석하는 환영 만찬을 열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최근 타이완 해협 일대에서 사격 훈련을 실시한 중국군이 이번에는 전투기를 출격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공군은 26일 성명을 내고 최근 진행 중인 전투 훈련의 일환으로 전투기와 경보기, 정찰기 그리고 폭격기 등을 출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폭격기가 지난 4월 18일부터 타이완 해협 일대에서 국가 자유주권과 영유권을 수호하기 위한 여러 훈련을 실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중국 정부는 타이완이 계속해서 독립 움직임을 보이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타이완 언론은 미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전략 폭격기 B-52 두 대가 지난 24일 남중국 해북부에 중국 광동해안 부근까지 접근한 뒤 회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52는 지난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 와중에 여러 차례 한반도에 출격해 무력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미군이 25일 미니트맨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공군이 이날 탄도를 장착하지 않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을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미공군이 이날 성명을 내고 미니트맨 미사일이 이날 오전 미 서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됐다고 말했습니다. 공군은 이번 발사가 미사일의 정확성과 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니트맨 시험 발사는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훈장관으로 발탁된 로니 잭슨 장관 지명자가 26일 자진 사퇴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남북한이 오늘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엽니다. 백악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훌륭하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김정은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Certainly not that, but he wants to have the ability to sit down and have.
미 상원에 북한 수용소의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오늘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두 차례 정상회담과 환영 만찬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데 비핵화에 대해 두 정상이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주목됩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함지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남북정상의 첫 만남이 예정된 시각은 27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임종석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장은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때 첫 만남을 갖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실인 T2와 T3 사이 군사 분계선을 넘게 되는데 이때 문 대통령이 남측에서 김 위원장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곧이어 도보로 공식 환영식장까지 이동하며 이때 한국 측 정통의장대의 호의를 받습니다. 이후 남측 자유의 집과 평화의 집 사이 판문점 광장에서 한국 육해공군 의장대를 사열한 뒤 양측 공식 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이 장면은 모두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한국 측 공식 수행원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합참의장 등 7명으로 정해졌습니다. 북측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영철, 최휘,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리명수 총참모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리용호 외무상,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등 9명이 공식 수행원으로 남측 땅을 밟습니다. 정상회담이 예정된 남측 평화의 집에 도착한 두 정상은 사전 환담에 이어 오전 10시 30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주제로 한 정상회담을 시작하게 된다고 임준비위원장은 밝혔습니다. 평화의 집은 3층 높이의 건물로 두 정상의 만남이 예정된 곳은 2층 회담장입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정상회담 개최가 결정된 이후 평화의 집에 대한 보수와 개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날 정상회담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두 차례 열릴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오전 회담이 끝난 뒤 각자 오찬을 하게 되며 오후에 다시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소나무를 공동 식수합니다. 임준비위원장에 따르면 소나무가 심어질 곳은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소떼를 몰고 방북했던 군사분계선 인근 소떼길로, 기념수목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생입니다. 특히 기념식수용 흙은 한라산과 백두산의 흙을 함께 섞어 사용하게 되며 이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각각 대동강과 한강물을 나무에 뿌릴 계획입니다. 식수 표지석에는 평화와 번영을 심다라는 문구와 함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서명이 새겨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정상은 이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눈 뒤 평화의 집으로 이동해 오후 회담을 시작합니다. 오후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는 합의문 서명과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임준비위원장은 합의 내용에 따라 형식과 장소가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평화의 집 3층에서 열리는 환영 만찬은 오후 6시 30분에 시작됩니다. 환영 만찬에는 옥류관 평양냉면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 가거도산 민어 해산편수, 작곡가 윤희상의 고향 통영 문어로 만든 냉채, 스위스식 감자전 등이 메뉴로 오릅니다. 이후 환송 행사가 평화의 집 마당에서 열리며 하나의 봄을 주제로 한 영상물 상영을 끝으로 정상회담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세 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남측 지역 개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각각 지난 2000년과 2007년,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임 준비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이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핵심 의제에 집중돼 있다며 북한의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고도로 발전한 이 시점에 비핵화 합의를 한다는데 과거 합의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평양 특별사절단 방문에서 확인한 비핵화 의지를 양 정상이 어느 수준에서 합의할지 또 어떤 표현으로 명문화할 수 있을지가 어려운 대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임 준비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의 동행 여부에 대해선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오후 혹은 만찬에 참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주에서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백악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훌륭하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김정은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언행이 일치될 때까지 최대 압박 캠페인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Certainly not that, but he is... wants to have the ability to sit down and have these conversations and in that process
세라 샌더스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은 매우 열려 있고 매우 훌륭하게 해오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과거 국정 연설에서 독재자로 칭했던 것과 비교해 평가가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확실히 아니라며 대통령은 김정은과 마주 앉아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혀왔으며 이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야말로 미국이 추구해왔고 이뤄지길 기대하는 바라고 설명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또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미북 정상회담을 갖는 것과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와 관련해 최근 한 달 동안 미국이 가져온 대화들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대북 최대 압박 캠페인이 작동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We think that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is working, but again, we're not going to let up on that campaign until we see some of the
이어 미국은 북한의 발언들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행되는 것을 볼 때까지 최대 압박 캠페인을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 매우 좋은 논의를 갖고 있다며 현재 보여지는 모든 것으로 미뤄 김정은은 매우 열려있고 훌륭하게 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매우 개방적이고 훌륭한 방식으로 협상할 수 있길 바란다며 공정하거나 합리적이지 않고 좋지 않다면 과거 행정부들과는 달리 자신은 회담 테이블을 떠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11년 만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VOA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의 제언을 간추려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리한 박형주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취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미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북한 전문가들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일종의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꼭 해야 할 세 가지 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꼽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특정 주제나 뭐 항목 예시를 미리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최소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 관련 조사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간추려 보면은 상당히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또 한편으로는 일맥상통한 흐름도 느껴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답변 내용을 그래서 몇 가지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 주제별로 본다면 비핵화, 네. 미한 동맹, 평화체제, 남북관계, 또 제재 문제, 인권 문제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요. 또 그 밖에 회담에 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뭐 태도나 자세에 대한 조언도 있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비핵화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꼭 해야 할 일 어떤 것들이 꼽혔습니까?
먼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 개념을 확실히 정리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원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도 동일한 개념인지를 놓고 여전히 일부 회의적인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북한이 지난주에 전격적으로 핵실험과 대륙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또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발표하면서 이 핵보유국 지위를 내비치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이 또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제언이었습니다.
네. 자,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는 방법으로 아주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은 전문가가 있더군요.
예, 랜드 연구소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의 제안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이 핵무기 5개를 프랑스에 양도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네. 굳이 이제 프랑스를 지목한 이유는 프랑스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공인한 가장 중립적인 핵 보유국이라는 겁니다.
네.
때문에 이런 과감한 행동을 북한이 취할 경우 특히 미북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다가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질 것이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네, 얼마나 실현 가능한 제안일지를 잘 모르겠네요.
예.
자, 그런가 하면 오히려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도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컬럼비아대 찰스 암스트롱 교수는 꼭 해야 할 1순위로 완전한 비핵화 강조 이 부분을 꼽았거든요.
네.
그런데 동시에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일방적인 비핵화를 북한에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조금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인 것 같은데요. 북한에게 이른바 선핵포기 후보상 이런 요구를 한다면 이건 통하지 않을 것이다. 비핵화는 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이런 더 넓은 맥락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네. 비핵화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일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북한에 희망 섞인 메시지를 전달해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분명한 입장을 김 위원장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네. 있었습니다. 제임스 쇼프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때문에 회담 전에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 이 부분을 좀 긴밀하게 조율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가령 이제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돼서 좀 빠른 행동을 바랄 수 있지만 한국은 좀 미국이나 일본보다 조금 인내할 수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이견이 뭐 전혀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이견을 모른 채 하고 그대로 회담장에 가는 네. 것이 더 안 좋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 뭐 자연스럽게 미한 공조, 미한 동맹 주제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예. 이 부분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었죠.
헤리티지 재단 딘챙 선임 연구원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미한 공조는 비핵화 과정뿐만 아니라 이후 한반도 평화 체제 전환 또 통일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북한의 개발을 위해서는 강대국의 지원이나 협력이 필수적일 텐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 그리고 중국 중에 누구와 파트너가 되는 것이 이익일지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네.
얘기였습니다.
미한 동맹에서 주한 미군 연합 훈련 이런 뭐 실질적인 사안에 대한 얘기도 있었나요?
네, 특히 이 부분을 강조하는 전문가들 지적이 적지 않았는데요.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다면 이건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를 다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네.
또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이나 연합훈련 이런 분야에서 어떤 현상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이나 약속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네. 일각에서 그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조약이나 평화체제가 현실화되면은 주한미군 주둔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고 볼 수 있네요.
예, 평화체제, 평화선언 이런 게 이제 바람직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라는 인식도 있는데요.
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평화조약은 분위기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는 물론이고 화학무기나 뭐 재래식 무기, 인권 문제까지 다뤄야 되는 복잡한 사안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는 분위기 전환을 위한 상징적인 차원에서 이 평화체제의 언급 정도, 이 정도만 합의문에 담은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자, 남북의 관계에 관련된 제언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평화체제 선언 역시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당면한 남북관계 발전에 좀 집중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런
네.
차원에서 뭐 남북정상회담을 정례화한다든가 남북 간의 채널을 다변화하는 그런 방안들을 거론하는 게 이야기로 거론됐습니다.
네, 남북관계 하면은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뭐 경제 지원도 빼놓을 수 없는 현안이지 않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비중 있게 꼽은 게 바로 경제적 지원 약속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다양하게 제시됐습니다. 먼저 현실적으로 중요한 경제적 지원 대부분이 유엔 안보리 제재나 미국 독자 제재에 저촉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네.
어떤 비핵화 해결 없이 한국이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고요. 또 효용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한 전문가도 있는데요.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과거 한국이 북한에 경제 지원을 많이 했지만 지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북한에게 필요한 건 경제 지원이 아니라 경제 개혁이다 이런 네. 제안이었습니다.
예. 인권 문제도 한번 살펴보죠. 이번 회담에서 인권 문제 꼭 제기해야 한다 이런 전문가들도 있더군요.
네. 15명 가운데 5명이 인권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수위를 놓고는 좀 의견이 달랐습니다.
네.
정치범 수용소나 강제노동, 기본권 침해 이런 인권 분야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이번에는 인권 문제를 너무 부각시키면 안보 분야에서 전략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언급한 건 남북자 문제라든가 이산가족 상봉은 꼭 요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네.
얘기였습니다.
자, 비핵화, 한미동맹, 평화체제, 남북관계, 대북제재, 인권 이 주제별로 조금 짚어봤는데요.
예.
그 밖에 전문가들이 꼽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것,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존중해야
얘기를
된다.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회담 성공의 열쇠는 북한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이고요. 캔고스 국장의 경우는 배우자와 동행하는 게 회담의 어떤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좋을 것이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제안도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정치인으로서 회담에 임하지 말라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네.
아시다시피 남북 문제는 한국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이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은 정치인 문재인이 아닌 국가 지도자 대 국가 지도자로 진솔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문재인과 김정은 두 정상이 단둘이 단독회담을 피하는 게 좋겠다 이런
네.
얘기도 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과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몇십 년 묵은 문제가 며칠 만에 해결되는 건 아닐 것이다 이런 제언이었습니다.
네,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꼭 해야 할 세 가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라는 주제로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의 제안을 들어봤습니다.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북한의 정보 자유를 위해서 매년 천만 달러를 투입하도록 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 사이버안보소위원회 의원들이 24일 발의한 아시아안심법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안심시키고 적들을 억제하겠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영내 자유와 개방성을 증진시키고 규범에 근거한 국제 질서를 확립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도 담았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의 가치를 구축시키는 것을 미국의 영내 주요 목표로 삼으면서 북한의 인권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5년간 매년 1억 5천만 달러를 민주주의 프로그램과 법치, 시민사회 지원기금으로 제공하도록 했는데 이 가운데 매년 1천만 달러를 북한의 정보자유 노력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인신매매와 인간 노예 행위를 막기 위해 미국이 추가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고 미국이 인권유린 가해자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최대 압박과 관여 캠페인을 통해 북한을 평화적으로 비핵화시키는 정책 목표 수립을 안보 이익 활동에 포함시켰습니다. 법안은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과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외에도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과 벤카딘 민주당 상원 의원이 지지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새 법안을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둔 세대적 계획으로 규정하고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고 미국의 적국을 억제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역내 미국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을 구체적 행동으로 꼽았습니다. 마키 의원도 이날 성명에서 세계 평화와 안보의 근간이 되는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가 아시아 지역에서 중대한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새 법안은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를 비롯해 주요 도전과제들을 제기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비핵화 정책을 우선시하며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보호함으로써 역내 중요성을 부각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그동안에도 북한 인권 개선의 중요성을 줄곧 강조해왔습니다.
I believe human rights are an incredibly important aspect to continue to address with North Korea. You have a regime that has placed 200,000 at least.
가드너 의원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권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한국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었습니다. 루비오 원도 최근 VOA에 전 세계에서 김정은보다 더 심각한 인권 위반자는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I want him to talk about human rights in every meeting he has, and certainly there is no more serious violator of human rights on the planet than Kim Jong-un.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뿐 아니라 북한과의 모든 만남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사성 제독인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 사령관이 주한미국 대사로 지명됐다는 보도에 대해서 미국의 전직 고위 외교 관리들은 군사력이 뒷받침된 외교 행보를 보여주는 신호로 분석했습니다. 전문 외교관이 아닌 장성 출신이 내정된 군사적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주한미국 대사를 지낸 토마스 허바드 전 대사는 주한미국 대사에 처음으로 현역 장군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군사력이 뒷받침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진단했습니다.
We have to have our military power in the background.
허바드 전 대사는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곧바로 군사적 접근법을 따르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면서 외교적 접근을 지속하겠다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의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아울러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가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됐다 낙마한 이후 군 출신 후보가 고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리 놀라운 소식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차석자는 당시 워싱턴 정가에서 거론되던 코피 전략 등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가능성에 반대 의견을 제시해 대사 후보에서 배제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차관보는 해리스 사령관 재지명 보도에 미한 동맹의 소중함과 북한의 군사 공격에 대한 억지 필요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보인다면서 그 밖에 특별한 메시지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Other than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사성 장군이 주한 미군 사령관으로 주재 중인 상황에서 또 다른 사성 제독을 미 대사로 앉히려는 이유를 외교관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Career diplomat is I don't understand why they can't find a career diplomat for this position.
2004년부터 2년 동안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한국과의 외교에 군 출신들을 내세우고 대신 전문 외교관 수를 줄이는 데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질문에 지나친 분석이라고 답했습니다.
We've had admirals in positions in Asia before. We had an admiral in the
베트남과 중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 제독 출신 대사가 주재했던 만큼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 대학 아태연구소 부소장 역시 군 출신 인사를 대사로 발령하는 것은 미한 관계의 모든 초점이 안보에만 맞춰졌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는 문화와 경제, 인적 교류 등 다양하고 폭넓은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Sends in an unintentionally perhaps the wrong message that the American focus on Korea is
1974년부터 78년까지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리차드 스나이더 전 대사의 아들이기도 한 스나이더 부소장은 주한 미국 대사는 오랫동안 한국과 이웃 나라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온 직업 외교관들이 전담해온 자리이니만큼 전문 외교관에게 맡겼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Son of a former U.S. ambassador to Korea, that this has been a post for a long time where Korea.
그러면서 국무부에는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인재들이 많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CTBTO의 라시나 제르보 사무총장은 북한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에 가입하고 비준하도록 국제사회가 공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CTBTO의 제르보 사무총장은 2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최근 핵실험을 중단하고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며 하지만 이 같은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But until we have a signature and a ratification by the DPRK to basically solidify
북한이 그 같은 구두 약속을 공고히 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에 서명하고 비준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확실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르보 사무총장은 북한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personally think that President Trump has an opportunity to do something major for the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회와 전 세계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르버 사무총장은 협상을 통해 북한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하고 가입하는 상황을 만든다면 이는 과거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기 위해 마련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지난 199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으며 현재 166개국이 비준했습니다. 특히 핵보유와 핵개발 가능국과 44개국이 비준해야 발효가 되지만 미국과 중국,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등 5개국이 비준하지 않았고 북한, 인도, 파키스탄 등 3개국은 서명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르버 사무총장은 성공적인 협상을 통해 북한이 조약을 비준하도록 하게 되면 8개 나라들이 아직 조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스위스 정부는 유엔 제재 결의 이행에 따라 스위스 내 북한인 근로자들의 발급된 거주 허가서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박들의 일부 보험 서비스를 금지하고 북한과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스위스 선박들의 선적 역시 취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정부가 자국 내 북한인 근로자의 거주 허가서를 모두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연방강요회의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며 이와 같은 추가 조치들을 소개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자국 내에서 임금을 받는 북한인들의 거주 허가서는 취소돼야 한다며 이는 새로운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내법이나 국제법에 따라 거주 허가서가 취소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로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이어 해당 조치는 북한인에 대한 노동 허가서 발급을 중단한 기존 조치보다 강화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스위스 연방강요회의는 지난해 10월 북한인에 대한 노동허가서 발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현재 노동허가서를 소지한 북한인 근로자들의 거주허가서까지 취소함에 따라 송환을 촉진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유엔결의 2397호는 2019년 12월까지 해외에 파견된 모든 북한인 노동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연방강요회의는 이날 선박과 관련된 제재 부문도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박들에 대한 추가 보험 서비스 등이 금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스위스 연방강요회의는 불법 활동에 개입한 스위스 선박을 확인할 경우 선적을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위스 연방강요회의는 해당 조치들이 25일부로 시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스위스는 오는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는 유력 후보지로 꼽혀왔습니다. 일부 언론은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었다며 유력한 후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알랭 베르세 스위스 대통령은 12일 스위스는 그동안에도 대립하는 국가 간 정상회담 등의 개최지가 된 적이 있다며 향후 동향을 지켜보면서 미북 정상회담을 스위스에서 개최하도록 제안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하원에 이어서 미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보 유입 활동을 늘리고 유입 수단도 다양화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은 24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지난해 9월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이어 12월 상원 외교위를 통과한 유사 법안을 조율한 최종 수정 법안으로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공식 발효됩니다. 법안은 지난해 9월 31일기에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최종 수정안에는 기존 북한인권법과 달리 대북 정보 유입 수단과 내용을 다양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휴대용 저장장치 USB와 오디오 영상 재생기, 그리고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웹페이지 등 여러 종류의 전자매체들을 활용하도록 한 겁니다. 또 기존 대북 라디오 방송을 촉진해야 한다는 문구를 뉴스 방송을 비롯한 대북 방송을 촉진해야 한다는 문구로 대체함으로써 더욱 포괄적인 의무를 담았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정보 자유활동 증진 활동 지원금을 기존 2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늘렸습니다. 북한으로 보내는 정보의 내용도 미국과 한국, 중국 등 해외 대중음악이나 영화, 드라마 등 문화 부분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비정부기구의 대북방송 활동 지원금을 늘리고 특히 프로그램과 방송 서비스에서 탈북자와 관여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을 우선토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토록 촉구하고 유엔 난민기구가 중국에 있는 탈북자에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현재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북한 여행 금지 규정을 언급하며 국무부는 북한 여행에 대한 위험성을 대중에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무부가 특히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탈북자 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북한인권법은 2007년과 2012년 두 차례의 연장을 거쳤으며 200일 이상 연장이 지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상원에 북한 수용소의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의원들은 비핵화 논의에 나서는 시점에 북한의 형편없는 인권 유린 실태 또한 반드시 폭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공화당 중진인 올인 해치 상원 의원이 24일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북한 수용소의 전면 폐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치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 수용소뿐 아니라 주민들을 상대로 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규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의안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수감자를 석방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초 하원에서도 북한 수용소의 전면 폐쇄를 촉구하는 유사한 결의안이 상정됐었습니다. 해치 의원은 이번 결의안과 관련해 북한 수용소 시스템은 반인륜적 범죄라며 이런 끔찍한 행위들을 집단적으로 규탄하는데 앞장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미국과 양심 있는 모든 국가들의 의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행동에 나서는 것은 전 세계가 이런 잔인함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김정은에게 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은 특히 남북,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 인권 문제 제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크리스 벤 홀런 민주당 상원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논의에 나서는 시점에서 북한의 형편없는 인권 유린 실태 또한 반드시 폭로해야 한다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이 잔혹한 강제 노동 시스템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가드너 의원도 이날 성명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속하면서도 북한의 형편없는 인권 기록을 제쳐둬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발효된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에 따라 김정은과 북한 고위 관료들은 인권 유린 남용자로 지정됐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이와 같은 결의안을 통해 미국은 북한에 압박을 가하고 매번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캐서린 코테즈 마스토 민주당 상원 의원은 북한에 만연한 고문과 인간의 삶에 대한 무시 행위를 규탄하고 주목시키는 데 단합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 아래서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지속돼 왔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며 북한 주민 수만 명에 대한 이런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미국은 그냥 지켜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우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종식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을 잊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새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강한 제재 조치를 유지하면서 북핵 폐기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실패한 단계적 접근 방식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핵 문제의 심각성을 북한 스스로 깨닫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강 전 장관을 서울에서 함재 특파원이 인터뷰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과거 회담을 직간접적으로 지켜보셨을 텐데요. 이번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 거로 보세요?
이번에 의제를 택한 걸 보니까 세 가지였어요. 비핵화, 그리고 남북 간의 평화체제 구축 문제, 그 다음에 남북관계 개선 문제, 이런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비핵화 문제인데 어느 정도 비핵화에 진전이 있느냐가 핵이겠죠.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그 이견을 북쪽에서 제시하지 않는다면은 다음 두 가지 의제는 그렇게 큰 빛을 발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과거와 달리 이번엔 비핵화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CB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여야 한다는 쪽과 점진적, 동시적 이런 주장이 조금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그건 과거에 우리가 이 북한의 핵 문제를 폐기시키기 위한 회담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합의했던 것이 2005년에 9.19 합의입니다. 그때 이미 CVID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 합의를 한 거죠. 그런데 그때 그 합의를 해놓고 북쪽에서 그걸 이행하지 않아서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번에 북쪽에서 CVID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의지를 가지고 나오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능할까요?
그거는 지금 이번에 지난 20일 날 4월 20일 날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대로 풍계리 그 핵실험장을 폐기한다,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흔히 얘기하는 단계적인 조치겠죠, 폐기 조치. 그렇게 해가지고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만약에 단시간 내에 이거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일시 해결하지 못하고 끊는다면은 북쪽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여유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과거에도 지금 이 같은 그 양상이 반복돼 왔었는데요. 이번엔 그걸 막기 위해선 결국 북한의 의지, 그 외에는 다른 뭐 방안 없는 겁니까?
지금 제재 조치를 가하고 있는데 이 제재 조치를 절대 풀면 안 되겠죠. 강한 제재 조치를 계속하면서 압력을 넣어가면서 북쪽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핵 폐기와 관련된 실행하는 것을 검증해 나가야 되겠죠. 단계적으로 간다고 하면 과거에도 하겠다고 해놓건 파견적인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도 이 CBID의 그 반대 개념인 이 동시적이고 점진적인 접근법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 정부의 주장이 그런 거죠. 완전히 그 단시간 내에, 뭐 지금 2002년, 20년까지들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때까지 1~2년 동안의 할례도 실천 방법은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나 단계적으로 간다고 할 때, 요만큼 진전시키면 저쪽에서 조치라면 우리가 뭘 주겠다, 보상 문제를. 북쪽이 취하는 데 대한 보상을 주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완전히 끝까지 가는, 가서 끝날 때 보상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따라서 미국이 생각하는 것과 미국 측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것에는 온도 차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일각에서는 북한이 체제 안전만 보장되면 비핵화할 것이다.
물론 안전 조치가 필요한 건 사실이죠. 북쪽에 대한 조치. 그러나 전제가 지금 이 지역에 군사적인 긴장의 근정이 발생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 남한을 적화하기 위해서 1950년 6.25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화되고 우리 비국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원인 아닙니까? 그 외에는 남북 간의 관계가 경제적, 남한의 경제적으로 번영함으로써 역전되는 그런 현상을 가져왔습니다. 좌구책으로 뭘 했습니까? 핵을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핵을 가졌기 때문에 더 긴장이 고조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한반도의 긴장 고조의 원인이 핵의 개발이, 북한의 핵의 개발이 있기 때문에 이걸 없애면 자동적으로 평화가 오는 거죠.
그러나 북한은 쉽게 동의하지 않을 거잖아요.
물론이죠. 동의하지 않지만은 끈질기게 이것을 밀고 나가야 되는데 끈질기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요체는 뭔가 하니 제재와 압력이죠. 제재와 지금 가해지고 있는 제재와 압력을 풀면서 해주겠다고 하면 안 될 겁니다. 이게 단계적 조치라니 그거거든. 북쪽이 어느 정도 진전시키면 이만큼 이걸 풀어달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 마지막까지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다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핵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것을 서약하고 포기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움직여야만 그것이 확인되어야만 우리가 줄 수 있는 보장을 보장해 줘야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 좀 미국 쪽의 그 입장과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한국은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약간의 아까 말씀하셨던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한국 정부에 해당되는 진보적인 세력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한국의 보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생각하죠. 왜? 우리가 그동안 많은 북쪽의 도발과 북쪽의 그 대남 전략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여러 번 써갔기 때문에 더 이상 속지 말라는 것이 우리 보수 진영들의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평화적인 분위기가 정착된다는 데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동의해야 될 부분도 있지는 않을까요?
물론이죠. 우선 뭐 평화적인 뭐 환경이 조성된다는 건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평화적인 환경이 조성됐다고 그래서 국제적인 제재 압력이 계속되는데 우리만의 남북관계만 개선될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당장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문제가 불거질 텐데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만약에 이 지금과 같은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거리한 제재조치, 미국이 하고 있는 제재조치 여기에 위반될 거 아닙니까?
만약 미북 정상회담까지 열렸는데 이 회담이 실패한다면, 그러니까 비핵화 결론을 맺지 못한다면 다음을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대단히 긴장이 고조되겠죠. 왜 그런가 하니 이것은 미국에서 얘기하는 소위 군사적인 옵션이 그대로 현실화될 수가 있죠.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는데요. 김대중 정권은 아무래도 햇볕 정책, 그 시행했던 정부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햇볕 정책에 대해서는 김대중 정부에 내가 통일부 장관을 했지만은 국민에게 우리의 대북 정책 알리는 데는 햇볕 정책이라는 말이 그 뭐 적당한지 모르겠지만은 전략 수행에는 햇볕 정책이라는 말이 그렇게 썩 적합한 얘기가 아니다. 그냥 국회에서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또 대통령도 그런 말을 제가 하는 것을 다 들었고요. 왜 그런 거 아니? 북쪽의 대남 전략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군사적인 도발을 막기 위한 우리의 한미 간의 안전보장, 우리의 안보 태세입니다. 안보 태세를 강화해 놓고 그 다음에 엔게이지먼트 관여를 시작하는 거지 일거에 뭘 주었다고 그래서 북쪽에 변화가 없는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하에서 뭘 준다고 하면 그걸 받아먹고 북쪽에서 그들 행동해주면 좋겠는데 행동을 안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 뼈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특히 보시면. 나는 내가 그만둔 다음에 현대를 통해서 4억 5천만 달러 현찰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이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결국은 실패한 거죠. 현찰 4억 5천만 달러가 적은 돈입니까? 뿐만 아니고 그 외에 경제협력하면서 북쪽에 변화를 하나도 가져오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핵은 더 개발했고 변환 끝 외교에 우리 걸려가지고 북쪽이 위협하면 돈 경제 제재하다가 풀어주고 이런 결과가 오늘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일각에서는 햇볕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동안 이 북한의 도발이 적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실제 하는 걸 은폐했다 뿐이죠. 그때 뭘 했습니까? 핵 개발에 전력하지 않았습니까?
북핵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나는 한 서너 가지 얘기도 하죠. 하나는 뭐 레짐 체인지를 해야 된다. 혹은 붕괴해야 된다. 혹은 압력을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과거의 그 25년간의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북한이 더 이상 핵을 가져서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겁니다. 그래야만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전 세계가 핵 개발하는 거는 용납해서 하는데 이 문제는 피해 나갈 생각하지 마라. 이런 인식을 김정은에게 주는 거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제재죠. 강한 제재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남북대화를 끌어나가는 거죠.
네, 지금까지 강인덕 전 한국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의 전망과 북한의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서울 함재아 특파원이었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비오에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는 대체로 맑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9도, 낮 최고기온은 23도. 남포 아침 기온 9도, 낮에는 21도. 신의주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은 24도. 중강 아침 기온 3도, 낮에는 21도. 강계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은 대체로 맑지만 오전에 구름 조금 끼는 곳이 있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9도, 낮 최고 20도. 개성 아침에는 8도, 낮에는 22도. 사리원 아침에는 9도, 낮 기온은 23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은 대체로 맑고 오전에만 구름 조금 끼는 곳이 있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9도, 낮 최고 16도. 풍산 아침에는 3도, 낮에는 17도. 원산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은 13도. 청진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은 16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은 대체로 맑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도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4월 27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현재 서너 개 날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날 폭스 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측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며 서너 개 날짜와 다섯 개의 회담 장소가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미북 정상회담 회담장을 빨리 걸어 나올 수도 있고 회담이 아예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며 누가 알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지명자가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한 상황과 관련해 1시간 이상 훌륭한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3월 말 평양을 비밀리에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회담 장소와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상원이 26일 마이크 폼페오 지명자를 국무장관으로 인준했습니다. 미 상원은 이날 전체회를 열고 미 중앙정보국 국장 출신인 폼페오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57표, 반대 42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폼페오는 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0년 하원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특히 폼페오는 지난 3월 말 평양을 비밀리에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미북 정상회담을 조율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하는 것이 27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자회견에서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하고 이것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번 회담은 성공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할 수 있다면 이번 회담이 북미회담으로 이어지는 길잡이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7일 오전 9시 30분께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첫 만남을 갖습니다. 이후 판문점 광장에서 의장대 사열 등 남측이 준비한 공식 환영식을 열고 회담장으로 이동해 10시 30분부터 정상회담을 시작합니다. 이어 오후 회담을 열고 회담이 종료되면 합의문 서명과 발표를 한 뒤 오후 6시 30분부터 양측 수행원이 참석하는 환영 만찬을 열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최근 타이완 해협 일대에서 사격 훈련을 실시한 중국군이 이번에는 전투기를 출격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공군은 26일 성명을 내고 최근 진행하는 전투훈련의 일환으로 전투기와 정찰기 그리고 폭격기 등을 출동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폭격기가 지난 4월 18일부터 타이완 해협 일대에서 자주권과 영유권을 소화하기 위해 여러 훈련을 실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중국 정부는 타이완이 계속해서 독립 움직임을 보이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타이완 언론들은 미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전략폭격기 B-52 두 대가 지난 24일 남중국 해북부에 중국 광동해안 부근까지 접근한 뒤 회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B-52는 지난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 와중에 여러 차례 한반도에 출격해 무력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미군이 25일 미니트맨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공군은 이날 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을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미공군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니트맨 미사일이 이날 오전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됐다고 말했습니다. 공군은 이번 발사가 미사일의 정확성과 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훈장관으로 발탁된 로니 잭슨 장관 지명자가 26일 자진사퇴했습니다. 잭슨 지명자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자신에 대한 의혹은 거짓 혐의지만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